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26일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자,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 방문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냐 안 가냐 추측과 소문이 무성했는데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주초에 한국의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네. 이 연합뉴스는 뉴욕발로요, 유엔 고위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중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였죠.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주는 지났고요. 네. 여기에 이어서 그 중국의 관영 매체죠 신화통신이 또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신화통신은 특이하게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관계자의 발언이라면서 네. 반기문 총장이 23일 평양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나흘 정도 머물 것이다. 이렇게 아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네. 보도를 했습니다. 네. 둘 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임박했거나 이미 이뤄졌어야 되는데 유엔은 네. 사실 그 두 보도에 대해서 다 추측이고 그리고 네. 반기문 총장은 이번 주말까지 일정이 꽉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 방문 그 기간 동안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던 중에 네. 그 유엔 대변인 두자릭 대변인이 마침내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공식 입장은 반 총장의 방북과 관련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방북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성사될 수 있을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구체적인 방북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방북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 중국의 관영신화통신이 북한의 그 소식통을 인용해 반 총장이 23일 평양을 방문해 나흘간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그 유엔 대변인이 내주 그러니까 그 23일이 포함된 주인데요. 그 주에는 방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 그 반기문 총장이 지금 저 그 대단히 바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22일 그 동남아 국가인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참석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방 총장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초 그 신화사 그 보도도 아마 이 동아시아 정상회 참석을 하고 평양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마 시각에서 이루어진 모양인데요. 네. 어쨌든 유엔은 그 다음 주는 아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미뤄볼 때 그 북한과 유엔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앞두고 그 일정 또 의제 이런 것을 조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럼 북한 당국은 이번 반기문 총장의 방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네. 신화통신은 사실 특이하게도 북한의 관영 매체 거의 당국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조선중앙통신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결국은 대체로 그 유엔 소식통들은 유엔과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일정이 확정될 경우에 동시에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쪽으로부터는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 과거에도 북한을 방문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5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기문 총장은 그 한국 출신의 그 최초의 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따라서 그 한반도 평화, 한반도 문제에 기여하고 싶다. 또 이를 위해서 그 평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줄곧 해왔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의사가 그 직간접적으로 그 평양에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 20일입니다. 5월 21일인데요. 그 반 총장이 그 서울을 방문했고요. 그 21일 날, 그 이튿날 그 개성공단에 가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 북한 당국도 승인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반 총장이 20일 날 그 서울에 있었고 그 다음 날 북한의 그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는데요.
네.
북한이 갑자기 반 총장 보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승인을 철회했고요.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마 그 당시에 그 미사일 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큰 논란거리였는데요.
네.
그 반기문 총장이 그 서울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그 불만이고 그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그 바로 그 유엔의 그 최고 수장을 그 초청을 해 놓고 하루 전날 갑자기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외교적으로 상당한 결례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아마 반기문 총장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그 불쾌한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 반기문 총장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최대 기구의 수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단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평양을 정말 간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는 그런 약속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반기문 총장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그것은 아마 놀랄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원수급입니다. 그리고 네. 북한은 유엔 회원국입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이 국가 원수를 만나는 일정이 아닌데
네.
북한을 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것은 유엔의 사무총장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과 유엔 측이 반 총장의 방북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것은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일정
네.
그리고 의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만날 것이라는 것이 거의 100% 관측들의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 전례에 비춰봐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7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전임 유엔 사무총장들이 북한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쿠르트 발트하임 사무총장이 70년대에 방북했었고요. 또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90년대에 방문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 주석과 예외 없이 모두 다 만났었습니다.
그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었는데요.
네.
1993년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상당히 이제 오랜만에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뭐 상징성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또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평양에 간다면 북한 당국과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까요?
네,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되면은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고 또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그 대화를 나눌까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네.
의제를 두 개로 아직 그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얘기하고 싶은 의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그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 쪽의 그 얘기 뭐 아직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 하나씩 짚어보면은 역시 그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유엔이 그 북한의 그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인권 문제 그걸 얘기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남북 관계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정하면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의중을 타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고요.
네.
특히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6자회담 복귀 문제를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뭐 여러 차례 지금 그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제재도 하고 결의를 여러 개를 채택을 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복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6자회담의 복귀해라 이런 뜻을 아마 전달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의 대북인권 거리안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인권 개선 노력을 아마 주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남북 문제 관련해서는 그 8.15 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는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 북한의 상대가 될 그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도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개 있을 텐데요.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아마 이 자리에서 방기문 그 총장을 만나게 되면 기존의 그 북한 입장을 그 설명을 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이해를 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핵 문제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싶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북한의 코앞에서 핵 북침 전쟁, 핵무기를 동원한 북침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의 이른바 그 이중잣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이 그 불만인 그 미한 합동 군사 훈련, 또 대북 전단 살포, 또 남측의 그 흡수 통일 이런 주장을 하지 네. 않을까 이런 관측이 네, 많습니다.
네. 네. 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반 총장의 방북이 이뤄질 경우 그 방북 자체가 갖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사실 집권한 지 이제 내년이면 5년 차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집권한 지 5년 차가 됐지만 아직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유엔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의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유엔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위상이 네. 어느 특정 한 나라의 국가 원수에 못지않은 그런 국제적인 위상을 갖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반 총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자신을 노출하는 게 됩니다.
네.
아마 이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러 가지 측면들 갖고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스타일 이런 것들이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반 총장이 평양을 방문한다면은 그 적지 않은 언론 취재진도
예.
동행을 할 것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북한도 나름대로 현재 그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여기에 무게를 들고 준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반 총장이 결국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 외부 세계에서
네.
그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직접 만나서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북한이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직접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소통하는 그런 첫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집권한 지 4년 차가 됐지만 아직 해외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한 번도 치르지 못했는데 예전에 몽골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지만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내 뭐 대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득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뭐 아직 이루어지진 정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그 대부분의 그 관측통들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더라도 그 정치적 그 득보 실 잃는 네. 것보다는 얻는 게 많다, 득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것이 그 최초의 그 정상회담 데뷔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요.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최대 국제사회 최대 그 기구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최초의 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좋은 국제 언론의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핵이든 인권이든 또 남북관계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그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네.
그 대외적으로도 뭐 그 괜찮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뭐 좋은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노력으로 그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네.
또 정치도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업되면 외교적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 중국과도 관계도 고립이 되는 네. 상태고 남북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교적 업적이 필요한 상황인데 첫 번째로 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를 하고
예,
또
예.
이런 주장을 폈다 그러면은 그 북한 인민들로서부터 뭐 큰 지지와 어떤 좀
네,
그
네.
성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북한 당국도 반 총장의 그 방북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김정은 제1위원장 나이가 이제 한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고 반 총장은 이제 거의 한 수십 년의 나이 아버지 또래 또 내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뻘 되는 나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방북을 추진하는 반기문 총장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반기문 총장은 아시는 대로 한국의 그 직업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 외교부 장관을 지냈고요. 유엔 경험도 유엔 의장 그 비서실장을 지내고 유엔의 경험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국인으로서는 그 의상이 가장 그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과거에 두 차례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을 했었지만
네.
이 반기문 총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예.
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통역을 통하기보다는 네. 아마 직접적으로
예.
같은 말로 대화를 하면
네.
통역을 사이에 두고 하는 것과는 전혀 감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반 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대화를 진작하는데 그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사무총장이 된 초기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의 언론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반기문 총장의 이번 방북이 이 사람 한국에서 지금 반 총장이 그 차기 내후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도 자주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맥락에서 이 반 총장이 뭔가 그 이 방북 이전부터
네.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과 뭔가 좀 원대한 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를 합의를 이뤄내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방북이 성사될지 또 방북이 이뤄지면 어떤 성과가 나올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통일부 당국자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실무 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의해왔고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이 지난 20일에 발표한 내용 들으셨는데 남북한이 마침내 오는 26일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지난 이번엔 방금 들으신 대로
예.
그 북한의 그 대남 기구죠. 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서기국이 밝혔는데요.
네.
지난 20일 그 뭐라고 그랬냐면 북남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렇게 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그 한국 정부도 이를 즉각 받았습니다. 즉각 환영의 뜻을 봐서 그 당국회담 실무 접촉이 북측이 제안한 대로 오는 26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앞서 이에 앞서서 한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그 8.15 합의에 따라서 그 남북 그 당국 간을 위한 접촉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 9월 21일과 23일, 10월 30일 이렇게 세 차례 보냈는데요.
네.
그동안 북한이 그 묵묵부답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네.
마침내 두 달 만에 북한이 그 이에 호응해 와서 그 예비 접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남측이 여러 번 요구했는데 무반응을 보이다가 전격적으로 실무 접촉을 제안했는데 이 배경 어떻게 보입니까?
예,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로는 8.25 합의를 들고 있습니다. 이 8.25 합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루어진 합의인데 그 합의를 통해서 남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네.
당국회담을 평양과 서울에서 여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합의 자체는 사실 그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김정은 제1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인준을 했고요. 거기에
예.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예. 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시는 대로 내년 5월에 북한이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으로서는 이 남북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 한국 정부 예. 당국자의 분석이고요. 이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남북관계에서의 그런 성과를 통해서 이 대외적으로도 그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네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북한 관영 언론들을 보면 거의 매일 7차 노동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 이런 이제 선전 구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 배경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될까요?
네, 실무 접촉은 그 남북 당국회담 일종의 그 본회담에 해당되는데요.
네.
본회담을 위한 그 예비 성격의 예비 회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번 8.15 그 회담에서도 8.15 그 합의에서도
네.
서울 또는 평양에서 그 당국 간 회담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그 합의에 따라서 그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국 회담의 의제와 급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거는 그 당국 간 회담에 급을 장관급으로 할 것이냐 또는 무슨 실무작 차관급으로 할 것이냐
예.
뭐 할 것이냐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의제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이런 걸 그 얘기할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급 저 대표 문제가 좀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한 이래 그 남북 간 그 대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적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그 남북 회담의 그 의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표를 누가 되느냐 이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남북 관계 여태까지 보면 뭐 회담을 앞두고 또 회담에서 여러 또 삿바싸움도 치열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분명한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8.25 합의 이후에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일단은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8.25 합의 이후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무렵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뭔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심지어 핵실험을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네.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었지만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남북한의 당국 간 실무 접촉에 북한이 응해왔고요. 또 유엔의 사무총장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예.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또 우호적인 대외 환경도 조성해야 되는 그런 그 현실적인 상황에 있고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크게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 개발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고
네.
이를 위해서 해외에 그 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내년 중반까지는 적어도 큰 변화 없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조심 섞인 관측들이 한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핵실험 가능성은 이제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 핵실험이나
네.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것들은 그 한국이나 미국의 정보 소식통들의 그 관측들을 보면 북한은 언제든지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네.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외 관계에서의 변수가 생기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남북관계고 북한의
예.
행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예.
내년 상반기까지 뭔가 좀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예.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아무튼 26일날 이제 당국 회담을 갖게 되는데 어떤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엔 북한 인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In favor 112, against 19, abstentions 50.
네, 지난 19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현장의 분위기 잠시 들으셨는데요. 결의안은 표결에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됐습니다. 예상대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제3위원회는 참고로 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인데요.
네.
그 통과가 됐습니다. 결의안은 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9일 그 전체회의에서 그 북한인권결의안이 그 압도적인 표차이로 채택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됐는데요.
네.
지난해보다 찬성이 한 표 늘었고요. 기권은 5표 줄었고 반대는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참조로 그 유엔 그 총회는 지난 10년 이상 계속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북한인권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제 국제사회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결의안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동안에 그 통과된 결의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큰 틀에서 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네.
이 북한에서의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가려서 제재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올해 또 다른 때에는 없었던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반 총장이 그동안에 한반도 화해와 안정 그리고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온 점을 평가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들어간 것이었고요.
네.
또 그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해달라라는 네.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 그 노동자들이 5만에서 10만 정도가 네. 해외에서 그 근무하고 있는 실태를 전하면서
예.
이 북한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참가할 것을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네네.
그 부당한 말하자면 노동 시간이라든지 또 네. 임금을 갈취한다든지 조직적으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네.
북한의 ILO 가입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네.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당국 그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예상대로 북한은 그 이번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거부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네.
그 이번 그 유엔 총회 그 회의에는 북한 외무성의 그 최명남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겨냥한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예.
미국 등 북한의 적대적인 나라들의 음모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 결의안이 그 인권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유엔 총회 표결이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뭐 형식적인 절차가 될 텐데요. 언제쯤 이제 총회 전체 표결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죠.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표결은 사실 마지막 단계고요.
네.
예전에도 보면 늘 유엔 정기회의가 끝나는 막바지 무렵에 이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12월 둘째 주 마지막이라든지 셋째
네.
주 그 무렵에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그 역시 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표결이 그
네.
이루어진 것처럼 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표결이 될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그 유엔 총회 제3의원에서의 그 표결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나라가 찬성한 가운데 표결된 것으로 그렇게 예. 기록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북한 인권 결의안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그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 그러니까 인권 유린자들을 처벌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국제 민간 단체들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채택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그 열악한 인권 사항을 국제 형사 재판소 영어로 ICC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그 회부하는 방안 또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정치범 수용소 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자 이런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효력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대응인데요.
네.
이게 왜 힘드냐면 이것이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이 되고 유엔 안보리에서 그 같은 결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 사람을 처벌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유엔 안보리는 그 상임 5개 상임이사국이 굉장히 큰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 이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다만 이런 결의안이 계속 국제사회에서 채택이 되고 그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하나의 주의 환기 이런 문제가 계속 있고 이것이 있다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관측동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엔 관계자들은 뭐 당분간 가능성은 적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 명분이 이제 더 쌓여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반기문 유엔의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엔에서 이런 또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방북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이었고 또 매년 그동안 이루어져온 사실이고요. 북한도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북한은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이걸 계기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입장을
네.
반기문 총장을 통해서 그 옹호하는 변호하고
네.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 그렇게 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좀 더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로 활용할 네.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 참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나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또 반인도적 범죄도 자행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탈북자들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또 탈북민들이 그 베트남과 태국에서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관심을 끌었었죠.
네, 한국의 그 북한 인권 단체죠. 그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지난달 초라고 합니다. 그 북한을 탈북해서 그 베트남을 거쳐서 그 한국으로 오려던 9명의 북한 주민들이 그 중국 공안에 의해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 이에 따르면 그 이들 그 9명 중에는 한 살짜리 그 남자 아기와 그 10대 청소년 한 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난달 초 북한에서 그 중국으로 탈출한 뒤 라오닝성 선양에서 중국과 베트남 적경지대인 그 적경지대에서 도착을 했는데요. 22일입니다. 지난달 22일 국경을 넘은 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베트남 경찰의 그 불신검문에 걸려서 붙잡혔고요. 베트남 당국은 또 이들을 그 추방을 해서 중국으로 왔는데요. 중국이 이들을 그 북한으로 그 강제 북송할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죠. OHCHR도 20일에 그 성명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깊이 우려하고 있고 탈북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중국의 선양까지 간 뒤에 행방불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우려한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심각한 인권 유린 또 고문의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베트남 중국 당국에는 이들의 그 신병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밝혀라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힐 것을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이나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를 밝혀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역시 미국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사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중국 당국과 접촉하면서도 또는 아니면은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 관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네.
말하자면 강제 북송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우해 줄 것을 중국 당국에도 요청을 했고요.
네네.
여러 차례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경우에 말하자면 심각한 그 박해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특히 탈북자들에 대해서 자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서 경제 유민이라고 하면서 불법 체류자로 해서
네.
적발해서 북한으로 예.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일부 관측동들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더 다시 정상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이 탈북자들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북송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에는 한 3만여 명 정도가 있고 미국에도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한 190여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 이후에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북중 국경 지역에 경비가 강화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또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좀 줄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네, 그 수가 뭐 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줄은 것도 사실이고요. 유입 속도가 좀 줄은 게 사실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어떤 새로운 뭐 철책, 펜스 이런 울타리를 세워서 좀 단속이 강화돼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북한의 경제 사정이 옛날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식량 사정도 많이 풀렸고요. 따라서 경제 사정이 좀 낮았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좀 계속 있고자 하는 탈북자들이 좀 줄은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400여 개에 달하는 장마당의 역할이 컸다 뭐 이런 얘기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남북한이 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다시 채택됐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